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4절 천천히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에는 혈연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끝끝이 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의 왕 1번입니다. 다음 주에 이사야 9장 5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다룰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텐데 다른 큰 행사나 준비된 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셨음을 정말 기뻐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를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독립된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정황을 잠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5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라 하고요. 남쪽은 두 개의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남유다 그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쪽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이 이방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요. 남유다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다른 말로 유다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 남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이사야 7장 7, 8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다시 말해서 북방에서 침공하는 것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 다메섹에서 다스리고 있는 수장, 통치자는 르신이며 인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 지역이,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손에 들어갑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지파 네 개가 있는데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주전 722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대다수의 주민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분산돼서 거처하도록 하고 비계된 북이스라엘 그 땅에 아수르 제국의 그 거민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북쪽에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참혹한 피해를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대표적인 지파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말씀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예요. 자, 신약에 왔을 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30년간을 자라시고 그 생애를 보내신 공생애는 나머지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3년 반 정도를 우리는 그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기간, 그것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Public Ministry. 그 이전에는 그냥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자, 여기 질문은 나사렛은 어느 지파 땅인가 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스불론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중심 지역이 성경에 보니까 가브나움과 벳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가브나움과 벳세다는 어느 지파 땅일까요? 추측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납달리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했던 그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이요. 참고로 이사야 9장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 이사야는 그 두 개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북쪽 이스라엘이 폐망해서 흑암에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을 해요. 우리로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사야로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 두 표현이 나오면 아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까지 포함하는 갈릴리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 전쟁과 약탈로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졌던 그 땅. 근데 이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의 모습을 드러낸 큰 빛이 무엇일까요? 달리 물으면 이 큰 빛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곳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났을 때 바로 그 곳에 나사렛 사람으로 30년간 자라시고 3년 반 동안을 큰 빛으로 가브나움의 사역 본부를 정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미리 보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사람은 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시간이 되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70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마다 한편 우리 영혼 가운데 엄청나게 큰 확신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망과 결합이 되어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늘 전쟁과 약탈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 중심 지역인 가브나움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3년 반 동안에 거점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마태는 14절부터 16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냐. 전쟁과 약탈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피가 그 땅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리가 잘리고 목 날아가고 그러면서 그 장애도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 과정의 원한과 복수심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파괴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전체를 흑암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는 이어서 23절 3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세요. 가르침, 천국 복음, 전도, 그리고 고치시는 것.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문자적으로 여러분 봐주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온 수리아는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지역을 카바하는 큰 지역, 모든 지파, 아까 말한 아셀 지파도 들어가 있고 이사갈 지파도 들어가 있고 스불론, 납달리 다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을 수리아로 부르기 시작했죠.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였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흑암에 앉아 신음하는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여 자유롭게 하신 거죠. 이사야 9장 다시 돌아와서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추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우리는 지금 2022년 12월 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나 큰 기쁨을 표시할 때 이 표현을 안 써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2만 배로 올랐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2700년 전에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갔다가 큰 격돌이 있었고 끝내 우리 편이 이겼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 있잖아요. 저기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 그 탈취물들을 주우면서 그때 피도 흘리고 얼굴에는 막 재도 묻고 이랬지만 그 흰 이를 드러내면서 이겼음을 드러내는 그 승리의 기쁨, 그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주석책 가운데 최고라고 인정하는 알렉 모티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사야 연구만 한 40년을 한 분이에요. 그 한 책을 위해서. 대단한 내용인데 그 주석책에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idea of every sort of joy, joy in its completeness. 온갖 종류의 기쁨, 충만한 형태의 희락을 주님께서 표현하기 원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1년 농사하여 곡물을 추수할 때 고대 사회에서의 그 기쁨, 전쟁의 승리에서 그 전리품을 챙길 때 그 즐거움, 백성의 어둡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런 그 기쁨을 생산해내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여러분들 이것을 함께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저 여러분은 예수의 그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구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게 열망하는 지점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빛이 작은 형태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환하게 강력하게 그 빛이 힘을 발휘하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의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릴리에 사역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내었던 각양 장애, 질병, 귀신들의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3년 반 동안에 무수히 일어났죠. 그게 특별히 물론 유대 땅 예루살렘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갈릴리 지역 왜요? 너무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멸시 가운데 자랐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꿋꿋이 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두 가지 어떤 그 지점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언제 사건을 염두에 둔 내용 같습니까? 모세 그렇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의 묘사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 채찍 어깨에 내리치는 그 애굽 노예 부리는 자들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모세를 통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구출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억압에서의 구출. 세상에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모세는. 자, 두 번째는 미디안의 날인데 이 미디안의 날 하면은 어느 쪽이 떠오르세요? 성경 역사 가운데 아까는 어디요? 누가 말했던 것 같은데 용기를 내십시오. 홍해? 죄송합니다. 그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날 하면은 사사기에 있는 사건이죠. 사사기에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7년간 압제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동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맛보고요. 7년간 압제 가운데 있다가 기드온이 등장함으로써 40년간의 자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9장과 이 기드온 사건에는 희한하게도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일치점이 있어요. 기드온이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땅의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아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사사기 6장 35절 보십시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가 해방시킨 그 주 타겟층이 아셀, 스불론, 납달리예요. 두 번째는 이 기드온 사건은 기드온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까 주 여호와께서 그 빛을, 큰 빛을 이스라엘에 보내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곳에 비치신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족속의 군대를 규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그때 숫자가 성경에 12만의 큰 군대로 침공해요. 12만이요. 이스라엘에서 소집한 군대 숫자 기드온이 소집한 군대 숫자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몇 만이었는지? 3만 2천입니다. 3만 2천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런데 12만의 이 미디안 연합군대를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는 그 사건이 사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축소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로요? 3만 그렇죠. 뭐 증명하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만을 대적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도 너무 적은데 거기다가 300명만 남기게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기도원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 재미있는 사실은 사사기 그 내용을 읽어나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빛을 드러내요. 주목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지시를 해주시는데 전략적인 지시를요. 횃불을 준비하는데 미디안 진영에 가기까지 그 불을 숨겨요. 어디에다가? 항아리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교묘하게 숨겼어요. 그러니까 밤입니다. 아무도 안 보여요. 어떻게 숨겼는지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어쨌든 회포를 300명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 안에 감추고 미디안 진영에 접근하게 하고 갑자기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 300개가 일시 비추게 해요. 그 어둡던 곳에. 어쨌든 그곳이 갑자기 환해집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보십시다. 세 대가 300명이 100명씩 100명씩 세 개의 부대로 형성돼서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이 전쟁으로 압제와 억압이 없어지고 40년 동안 평화해요. 주님께서 그 어둡던 곳에 갈릴리 지역에 가장 비참한 억압이 일어난 곳에 갑자기 큰 빛이 되셔서 그곳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감안한 가운데 제가 이사야 9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심으로 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을 사사기 8장 28절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압제가 사라진 40년간의 평화. 말씀을 요약하자면 2000년 전에 비치신 하나님의 오심으로 갈릴리 전역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실 거예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지금은 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이 주님을 웰컴한 상태에서 그분을 받으신 상태에서 지금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그 heaven, 그 하늘은 이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근데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시점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열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닐 텐데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만물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사도행전 3장 21절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것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설교한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약속하셨던 그 만물의 회복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이 만물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너무 복된 일이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교회가 만물을 회복할 때 교회가 미디어 군사, 사회, 경제,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만물을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주장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늘에 모시고 계신 그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으로서 오시옵소서. 불의를 경험할 때마다, 불법을 경험할 때마다, 부당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이 깨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으로서 오십시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시기까지 하늘이 받아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주님을 부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옵소서, 통치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의 가버너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우주가 방대하잖아요. 그 지구 가운데 주님께서 미국에 보면 주지사 있잖아요. 아리조나 주지사,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잖아요. 우리는 그를 가버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 계시고 그런 것처럼 이 지구라는 이 동그란 구체 여기에 작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주에 비해서는 너무 작죠. 이곳에 이 중요한 이곳에 가버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기는 12절에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고 13절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날을 열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불만족과 부족과 부조화가 이날이 되면 해결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뭔가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그 사람 뭔가 잘못됐어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뭔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던 데 성취가 되고 원하던 그곳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에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저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그럽니다. 희한하죠? 저는 이것이 뭔가 충돌할 것 같은데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조화를 이루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부족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는 주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요. 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는 그 영광의 날에 대한 열망이 우리는 식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이 그 소망을 조금 반영하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열망, 동일한 기다림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을 의미하는데 누가 태어났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탄생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사야 9장 6절을 잠시 소개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진정한 평강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 인격체로부터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아기, 한 아들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진리신 성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강의 왕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위치한 갈릴리 땅에 압제와 어둠, 답답함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기도원의 출현과 항아리에 든 횃불이 불을 확 밝혔을 때 40년간의 자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천 몇백 년이 흘렀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시 그 지역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수수하는 자의 희락과 전쟁 승리의 기쁨.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분께서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온 지구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실 거예요. 가까운 미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되 지금 그때만 자유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평강을, 자유를, 희락을 창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진정한 희락과 자유와 평강을 대체하는 시시한 차원의 즐거움이나 희락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대체하는 것이 많은지요. 더 깊고 더 깊은 차원의 은혜의 단위가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깊이 추구하고 계획하는 이 주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 예수님,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시며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차원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싸시고 이제 한 두 주 남은 2020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잘 계획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설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